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역대하 13장의 이야기는 그 아비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남유다 두 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의 이제 아들이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인데 역대하 13장에서는 이제 아비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손자인 셈이죠. 이 사람은 그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유다에서 아주 짧게 통치를 합니다. 3년 이제 통치를 하였고 아직 확인되지 않는 전승이긴 합니다만 그가 17살에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왕에 올라가서 왕위에 올라가서 3년간 통치하고 20살에 그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자세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랍비 전승 속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짧게 통치한 왕으로 지나가는 인물인데 오늘 이 아비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상고의 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이 왕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왕은 3년간의 그 통치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 전쟁을 한 인물입니다. 그 3년간 통치하는데 여겨지기로는 아주 젊은 왕이 올라와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제 고달팠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라가 분단이 되었을 때 윗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은 열 지파가 쫓아갔고 남유다는 지금 두 지파밖에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굉장히 열세이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나라가 갈려있는 수적 열세에 위치한 왕인데 지금 전쟁을 강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3년간의 이야기 속에 전쟁 하나 내세울 만한 어떤 업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의 내용은 세 가지 토막으로 이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이 아비야가 대치하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전쟁의 직전에 에브라임 산지, 죄송합니다. 에브라임 산맥의 스마라임 산지에 이제 비탈에 서서 거기가 이제 국경지대쯤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이 왕이 그 딱 서가지고 전쟁하기 직전에 적군을 향해서 연설하는 대목이 이제 전반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반부로 넘어오게 되면 전쟁하는 이야기가 짤막하게 이제 등장을 하고요. 후반부에 가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비야가 얻었던 승리와 복이 그 받은 복이 이제 기록되는 게 역대하 1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왕이 아마 이제 뒤에 우리가 함께 볼 테지만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 보시면 굉장히 이 왕 그 젊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도 있고 전쟁할 때 우리가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죠. 이 전쟁을 할 때는 그 앞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그 아비야 쪽에 있는 군사는 지금 4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준비한 인원은 80만 명입니다. 딱 두 배가 되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설이 끝났을 때 여로보암이 그 북쪽의 왕이 그 이 산지를 둘러싸서 이 왕의 뒤편에 매복병까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비야와 아비야의 군대는 지금 이 산지에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비야가 이런 연설을 쭉 펼쳐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비야 편을 들게 돼서 전쟁에서 아비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연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의 그 아비야가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한번 그 아비야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아비야가 그 수적 열세 속에서도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죠.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도 우리한테 다 했다. 너희는 그 남봉꾼과 잡배들이 모인 불법 국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정벌함은 옳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는 우리 민족이 그간 그렇게 싫어했던 각종 우상, 금송아지가 있지 않느냐. 아, 우리는 하나님을 편에 들겠다. 그래서 우리와 전쟁하지 말라. 우리는 원래 소금 언약으로 맺어진 한 민족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감정적인 호소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금 언약은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에게 주는 그 약속입니다. 그들을 그 예배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제의를 섬기는 자들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80만 군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사실 다 한민족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로 넘어와야 된다. 우리가 적계이고 솔로몬의 우리가 적계 혈통이다. 다윗의 적계 혈통이니까 너희가 넘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뒤에 얘기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복병들까지 배치를 해서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이 이제 나팔을 뿌우 불게 되고 전쟁을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비야 편을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뒤에 이제 승리하여서 얻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19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하면서 뒤에 나오고 20절에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아비야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제 아비야라는 왕은 유다의 왕은 이 40만의 대군을 가지고 수적 열세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을 다했던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우린 하나님께 못해드리는 것이 없다. 우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 그렇지만 너희는 아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의 연설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을 얻게 되는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 아비야가 이야기한 이 긴 연설문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한번 보자면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 언약을 따르는 한 민족이다. 두 번째, 너희는 적계의 혈통인 르호보암을 배신했다. 언약 백성으로부터 너희가 이탈하였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너희에게는 적법한 제사장들이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 자기가 제사장으로 장립을 받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와서 제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다. 물론 이제 르호보암 때 이 사람들이 윗지방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로 쫓아갔던 레위지파가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사건이 르호보암 때 있었죠. 그래서 아비야가 그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장치들이 우리나라엔 다 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가 배반한 너희는 시정잡배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모욕적인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아비야의 포인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율례를 귀하게 여겼고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배반하였으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랑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야가 이야기하는 이 대목, 우리는 지켰고 너희는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서 지켰고 너희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기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는 말을 좀 곰곰이 오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만 이렇게 우리가 아비야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아비야 참 괜찮은 왕이다, 젊고 일찍 죽었지만 뭔가 말하는 것도 그 말 앞뒤가 맞고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오늘 1부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율법을 우리 지키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율법을 배반한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다 아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다 아멘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을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역대하의 13장에 나오는 아비야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아비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의 그 논리대로 생각을 하자면, 아비야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손까지 들어주셨으니까 그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역대기에 나오는 아비야만 만난다면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승리의 수단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붙은 자가 얻어먹는 어떤 콩고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먹었기 때문에 얻게 되는 복이라는 어떤 주제를 아비야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승리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뱉을 수 있는 아비야의 모습을 우리가 역대하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은 그 역대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역대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늘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그러니까 아비야의 아버지는 늘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의 모습과 동일하게 전쟁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여기서는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의기양양하게 그랬죠. 근데 이제 열왕기상 15장에 와서 아비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보다는 좀 짧아서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미 유다 왕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아비야미라는 단어 한번 눈여겨볼 법합니다. 그 역대 하에 나와 있는 아비야와 역대 그 열왕기 상에 있는 아비야, 둘이 이제 표기가 다르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으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짧은 이 전쟁 이야기가 자세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아비야의 평가는 그냥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목이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역대하로 가면 역대하 방금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대목을 보면 이 아비야가 굉장히 칭송받을 만한 왕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복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아비야가 등장을 한다면 이제 말이 앞뒤가 맞겠죠. 근데 열왕기상에 있는 이 아비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의 할아버지가 했던 그 우상을 그대로 그의 나라에 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이 했던 일들과 동일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하에 있는 이야기와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핀트가 맞아지려고 하고 있는 대목이죠. 특별히 여기서 제가 왜 아비얌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그 열왕기에서는 이 왕을 아비얌이라고 부르고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아마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히브리어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지만 아브라고 하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하면 뒤에 야는 이제 여호와 이름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비야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열왕기에 나오는 아비얌은 이 얌이라는 단어가 학자들 사이에서 좀 분분합니다. 둘 다 동일 인물로 이제 보는데 학자들이 첫 번째는 표기상의 오류다. 표기를 좀 한번 잘못해가지고 아비얌으로 기록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해양 도시 그 가나안 땅의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에 있는 우상들을 이름을 보니까 바다의 신의 이름이 얌이라는 겁니다. 얌. 그래서 아비얌이라고 한다면 이 열왕기의 저자는 지금 이 아비야를 의도적으로 그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해악이라고 할까요? 아마 이 열왕기의 저자는 그의 이름이 아비야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아비얌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해상 도시에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이름을 갖다가 왕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좌우간에 이 아비야라는 인물 두 본문을 우리가 겹쳐서 한번 본다면 아까 그 정말 수려하게 연설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열왕기상 15장에 와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면 그가 그러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이미 그의 나라에는 우상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에 올렸을 때는 그의 나라 안에 그 우상이 거치지 않았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야라는 인물이 앞에 나가서 온갖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줄줄이 들어서 그 전쟁에서 이겼던 이 내용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비야를 바라보는 관점과 아비야가 아비야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볼 때는 아비야가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장들이 있다, 종교율법이 있다, 우리에게 명분도 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비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선입니다. 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지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비야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5장에 와서 아비얌을 평가할 때는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만 읽은 우리에게 이 열왕기상은 새로운 지평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가 항상 이렇게 겹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려는 지점이 좀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만 읽었더라면 아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음료수 자판기처럼 그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합니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그 버튼에 상응하는 그 음료 보상이 우두두둑 떨어져야만 같은 그런 인식을 아비야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신은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모범으로 삼아서 온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같이 하나님의 정신에 공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암시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야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죠.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 늘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지내다 보면 제가 이제 중등부나 이제 청년부를 맡았는데 가끔 이제 지내다 보면 그런 친구들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하나님하고 정말 가깝게 지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전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습니다. 모든 예배도 잘 가고 목사님 얘기하면 제가 끄덕끄덕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요즘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와 또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친구들은 제가 요즘에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밤마다 큐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 지도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오늘 나왔고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제 마음에 좀 위로를 얻고 싶습니다 하는 중학생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이 자기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험을 칠 때도 괜히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지 못하게 해주실 것만 같은 생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그 중학생에게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면 우리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를 마주할 때는 마치 이제 우리가 드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지켜야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지만이죠.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결과로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인식이 우리 내면에 우리 중학생들만 보더라도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물론 이제 그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만 온갖 예배에 다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만 부족해서 옆에 있는 교회까지 옆에 있는 좋은 교회들까지 줄줄이 찾아가면서 많은 종교 예식과 행위로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하죠. 그것을 폄훼하거나 비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마음이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간은 조금은 어긋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럼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냥 마음 편하게 있읍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현실을 붙들고 눈물 흘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더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물론 중학생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야 되겠지만 말뿐인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로 두고 나도 절대적 존재로 둔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얻어내야 되는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엄한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치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서 모든 걸 보상해 준 것만 같은 이 역대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만은 열왕기상과 함께 우리가 겹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비야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비유컨대 하나님께 알맞은 동전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전들과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질 것이라는 게 그 아비야의 연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야 되는지 지금 아비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켰고 너희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너희는 그걸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 손을 들어주시는 그 아비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왜 복이 임했다고요? 아비야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삶에서 승리를 그렇게 갈망했던 자의 손을 왜 들어주셨다고요?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그 열왕기상 15장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한 자신과의 언약을,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 인류를 대표할 만한 왕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그 인간 편에서의 조건이 틀어지더라도 그 언약을 파괴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아비야라고 불리는 이 악한 왕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비야가 이야기해야 되는 지점은 아비야가 어떤 인물이어야 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랑 싸우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아비야는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언약이 나에게까지 흘러들어와서 나의 통치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나의 통치가 정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서 내가 어렵고 애통한 마음이 들끓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남유다 일국의 왕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그 왕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셔서까지도 예수를 둘러싼 모든 열두 제자부터 예수와 멀었던 빌라도, 예수와 멀었던 모든 그 로마인들의 모습 속에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은 평안을 우리가 쟁취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올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새롭게 확장시켜주기 이전까지 모든 인류가 죄된 경량성 속에 자기의 본래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형국, 이게 지금 열왕기상 15장에서 우리를 꼬집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어떠한 관계 속에 놓을 때 하나님을 자판기로 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당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 중학생들에게도 발견되는, 아직 신자인지도 모르겠는 그 아직 꽃피지 않는 어린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할 때는 무언가 늘 죄스럽고, 매 주일 중등부 대표기도 학생이 할 때는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기계처럼 나오는, 그 얼굴에선 잘못한 표정이 전혀 아닌데 이제 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친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인간들이 갖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죄된 경향성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을 몰라봐 주시는구나 하는, 제가 말은 이렇게 과격하게 했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의 아류로 흘러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우고 있는 듯한 지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확장되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여호와를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발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전국에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 꼬집고 싶다라는 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점에서, 만약 제가 역대기를 끝나고 역대기로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지금 아비야처럼 하나님 편을 드십시오,
하나님 편을 들어서 이런 결과를 맺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하자면 이건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지극정성과 우리가 열심히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몰라봐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야를 보십시오. 아비야 이렇게 열심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가정도 풍성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나?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가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 비신앙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신앙인들 내면에 이런 내적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속에 마치 그 제가 요즘 읽는 책에서 젊은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 이런 것들은 선이 아니고 내 눈에 볼 때 정의가 아니라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심술쟁이다, 인간을 그냥 괴롭히는 일에 자기의 취향이 있는 그러한 악독한 신인데, 기독교에서 착하다고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해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내면에서도 하나님, 저의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의 현실이 있고 제가 뭘 더 해볼까요? 아비야의 입장으로 치자면 제가 성전에 등잔불도 꺼지지 않게 뒀고 우리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하루 세 번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도 모두 다 예배에 나오는데 열심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못할 것 없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지당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정말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겹쳐서 우리 안에 내적 씨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정말 아신단 말입니까? 왜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와 염원은 왜 하나님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맞으십니까? 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아마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일수록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편 맞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다운 모습을, 그 면모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관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청종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정말 가치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신자들의 기도가 아니던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늘 청년들 찬송하거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정의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에게도 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지고하심과 영광스러움에 내가 관철돼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싸움을 하라고 교회에 모여서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내다 보면 모두 다 자기 주장합니다. 모두 다 자기 주장하고 모두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물론 목사라고 다른 게 없습니다. 교육자식과도 똑같습니다. 그 노회에 가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면 목사님들 전부 다 고개 숙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인간 경량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고 더, 그러니까 뭘 더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더 드려야 되는 싸움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대우가 어떠한 대우신가, 창조주가 받아야 되는, 피조물께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떤 분이셨지? 왜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긍휼을 멈추시지 않지? 또는 저렇게 열심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지?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선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늘 아비야입니다. 늘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한 3년간 다스렸던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자기 국가 안에 있었던 우상이 질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떳떳함으로 나갔던 오만한 왕,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는 다 비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예수께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갔던 어미의 마음입니다. 주의 나라가 설 때 좌편에 우편에 국무총리 되게 하시고 장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그때에 정말 내가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갈망을 아십니다. 어떠한 곤핍과 궁핍과 결핍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저렇게 발버둥치고 있는지, 바닥에 엎어져서 으앙하고 우는 애기처럼. 그건 나이 불문입니다. 남녀노소입니다. 기도할 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께 무슨 왕좌에 나가듯이 다 격식 차려서 영적인 정장을 다 입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갑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엔 모두 다 아기와 같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내 이렇게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관철시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에 대한 그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그 나의 가치이시고 행복이시고 목적이시이 되어주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늘 아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싸움,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을 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하나님 편에 선자됨에 대한 고민이 단지 더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주일을 맞이해 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알려주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소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품성을 지니시는지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파기된 적 한 번 없고 늘 신실하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주심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여 괴로운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